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를 뚫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반짝 추위인데 하나님의 또 열기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야 하였노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기적은 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낸 일은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하신 거죠. 4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한테 이렇게 구경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적으로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보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은혜의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말고 영의 눈을 들어서 이미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 좋은 반응만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 소식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정보까지도 바리새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목격하고 믿음을 가지고 변하는데 어떤 이들은 심령이 완악해져서 도리어 예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는 자로 변신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사회의 최고 지도부였던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 여파에 대해서 회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들의 이 속내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혼이 드러나죠. 47절,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이 아주 뭐 크게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만 병나도 아주 축제 사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아, 사람이 병이 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백성들의 안위는 관심이 없고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걸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병이 나은 것보다 자기를 통해서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이 나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진짜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미국의 한그 도시 지역에 참 목회들이 다안 된다고 그러던 지역인데 어떤 교회가 딱 들어와서 목회를 했는데 몇년 만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많이 가고. 그랬더니 그 교회 빼고 그 교회를 쭉 둘러싼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갖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회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 다 뺏기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미 다 뺏겨 있었으면서 그리고 자기들 젊은이들이 없다. 이건 이 교회 때문이다. 라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원로분이 일어나더니 말했대. 그동안에 그렇게 싸우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된게참 신비하지 않냐? 왜 그렇게 됐냐? 그쪽 교회가 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시각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보죠. 우리들 교회들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그 교회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교회 잘안 나오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함은 없고 우리 교인 수가 적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말에 전부 다 다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과연 상처를 받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기득권을 뺏길까 봐 상처를 받는 것인가. 무엇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뭔지가 딱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이때까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 군림해 왔는데 이 기득권을 통째로 예수님에게 뺏길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가 저토록 폭발적인 군중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군중을 데리고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로마가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잔혹하게 자기들을 탄압할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로마군이 진주해서 뭐 이런 그 두려움이 아니라 기득권을 잃는 게 두려운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그런 말을 여러분 별로 믿지 마십시오. 실은 자기들 속내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파워 게임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가 갈리고 교단이 갈리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다 기득권 싸움이었어요. 다 정치 싸움이었어요. 다 재산권 싸움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화려한 말을 보지 마시고 그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가? 말로는 정치인들 다 국가와 민족을 말하죠. 실은 대권을 잡고 싶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막 남발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세종시 출퇴근하느라고 힘든 이런 사태가 이게 다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말은 하지만 실은 지도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 표를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그토록 파워게임할 때 방치되어 있었던 백성들의 병이 낫고 인생이 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어떻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야권에서 자라난 예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자기들은 겁내는 거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상황 분석을 해줍니다.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노니. 그러니까 전체 백성과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산술적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 종교인들 최고 권력 집단인 산헤드린의 결론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대제사장직은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 자리뿐이 아니라 유대 자치정부의 최고 수장을 겸하는 자리로서 로마 정부가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유대 내에서 민중 소요가 일어나면은 아주 쉽게 이 대제사장을 갈아치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민족의 안녕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위해서 이 예수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비록 정치적인 의도로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 속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담아주셨어요.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라는 말은 가야바가 한 이 악한 정치적인 말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지만 그들의 악한 의도에는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가만뒀으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끝났을 요셉의 괜찮은 인생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서 세계 제국을 기근으로부터 구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인도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가야바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낫다고 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희생시키자는 말이었지만 실은 이 말은 예수님의 당하신 십자가 죽음이 진짜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할 보혈의 공로가 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동기로 많은 사람을 위해 예수가 희생하는 것이 낫다고 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이들의 음모에 끌려가신 분들이 아니라 스스로 양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들의 악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악한 관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본격적인 모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해서 잠시 피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5절, 57절에 보면 이들이 전 유대에 예수님에 대한 현상 수배령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며 올가미를 옥죄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평생 그래도 구약 성경책을 들고 살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 날마다 예배를 드리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살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데 이렇게 목숨 걸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려 할까? 바로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신앙인들이 교회를 죽입니다. 교회는 스탈린이, 모택동이, 김일성이 죽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입니다. 신앙심이 타락하면 죽인 거예요. 이들이 왜 타락했을까? 세상과 섞여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야심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도 종교거든요. 사람이 영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정치적이 되면 정치적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이 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 부하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부하로 부림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죽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왕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 나쁜 놈들 그러지만 그 나쁜 놈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실력은 없는데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하나님을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기 비서로 보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행위.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가시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가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야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영적인 안테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안테나를 딴 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신의 입맛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보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이, 다른 장로님, 다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파워풀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열매가 있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가라앉히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리지 영적인 집단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당회, 그런 당회가 이끄는 교회,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총회, 교단, 가망이,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까? 바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예수님이 맞지 않을 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 예수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여야 될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그 영을 죽여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야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야심, 정치적인 욕망, 혼재되어 있는 더러움을 주님, 오늘 우리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